우리 휴스턴으로 옮겨와서 우리 교회로 다시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 아시는 분들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앙을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새가족 사역팀 밤늦게까지 늘 일주일에 한번 이상 7번이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팬데믹 중에서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수료식을 하게 된 것도 뜻깊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꼬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왜 성이 다르냐고. 하나님은 하자고 예수님은 왜 예자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꼬마가 툭 치면서, 야 임마, 그것도 모르니? 외국에는 라스트 네임을 뒤로 붙이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전 봤을 때 무지 웃겼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저는 그냥 해야 됩니다. 택시 안에 탔는데 사람이 뒷자리는 점잖은 신사 한 명이 타고, 앞자리는 전에는 그랬습니다. 합승을. 아름다운 아가씨 한 명이 탔는데, 갑자기 그 택시 안이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있는 아저씨가 인상을 막 쓰면서 창문 열으라고. 창문을 열고 겨울이니까 너무 추워서 다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래도 화가 났는지 뒤에 점잖은 아저씨가 계속 불그럭불그럭 하고 있는데, 기사 양반이 나는 안 끼었다고. 옆에 아가씨가 끼었다고. 그런데 그거 말을 못하잖아. 옆에 아가씨한테 또 비겁하게. 그래서 계속 얼굴 고개를 밀었습니다. 이 사람 낀 거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아저씨가 더 화가 나는 거. 이 사람 왜 저래? 근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는 기사가 혓바닥 가지고 이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죠. 이제는 뭐약 올리는 것까지 하고 혓바닥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서고 문을 열고 닫고 나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You thank you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잘 몰랐는데, You thank you, 너가 감사하라고. 그 아가씨한테 뒤에 나중에 이제 이 점잖은 아저씨가 눈치를 챘고, 그러면서 내리면서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는 그 아가씨한테 한마디 했는 게 You thank you, 너가 내한테 대신 감사하라고. 원래는 땡큐 하잖아요. 근데 하도 땡큐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단어라고 그래요. You thank you, 너좀 감사 좀 하라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혓바닥에 만약에 감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면은 다른 말 가르치지 말라고. 그 혀가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에 버릇이 들 때까지는 다른 어떤 말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모든 인격의 시작, 인생의 시작, 그리고 삶의 출발, 모든 언어의 기본, 감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랍비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팬데믹이 막 시작하고 가장 힘들 때, 추수감사절 그때 2년 전, 3년 전이 되나,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가족들과 데리고 너무 답답해서 텍사스까지 내려왔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그런 위험하다고 느낄 그때쯤만은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왔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한 일주일은 있었죠. 저 우리 선교관에 교회 이것저것 보면서 구석구석 보면서 목사님이 손길이 안 간 곳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후배, 아주 똑똑한 후배인데 목사님 손길이 다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그때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은 같은 목사이지만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이게 네 손길이 간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간 거야? 너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면서 구석구석에 저의 손길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사실은 다 뭐 시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신 분들 우리 교인들 보면은 복도에 가더라도 또는 교육부에 가더라도 또는 밖에 마당의 주차장을 보더라도 우리 교인들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저 잔디밭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오케스트라까지 아름드리에서부터 상록대학까지 그 일을 하신 분들의 손길이었지 저 손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참 많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너의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다시 내려놓기 시작했죠. 내려놓으면서 다시 손에 올려놓는 건 감사이죠. 여러분에게 대한 감사. 사실은 무슨 하나 보상도 없는데 칭찬도 인정도 없는데 우리야 뭐 돈을 받고 하지만 그런 봉사하는 분들의 손길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지난 팬데믹 속에 특히 그 목사님이 말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올려놓기 시작하죠. 저 손에 은혜로 올려놓았죠. 감사함으로 올려놓기 시작하죠. 내 것으로 움켜잡고 내가 한 것으로 움켜잡고 그건 자기 자랑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랑이 감사가 될 때 그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나갑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고 여러분의 섬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도 씻겨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떡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아니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시는 분이 기쁨이나리.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온갖 순환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끔찍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인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 능욕을 당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기쁨을 갖고 계십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 기쁨은 너희가 가져야 돼. 그리고 누구도 뺏을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야. 그 기쁨을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실망하고 있는, 상처를 받고 있는 이 제자들, 심지어 분노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고 대책도 없이 떠나간다고 자꾸 말씀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원망듯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간중간에 마치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그리고 이 기쁨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달하시고 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첫 번째 기쁨이 나와요. 15장 11절부터 12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처음에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성령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 그 기쁨을 통한 감사,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는 헬라어 의미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은혜, 사랑이라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시작부터 사랑을 말씀하셨고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도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단어를 기쁨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는데 내 말씀이야, 내 계명이야, 이 계명은 사랑이야, 이 사랑 속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라고. 세상에서는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에로스라는 사랑은 상대방의 진선미에 대한 반응입니다. 진선미. 아, 능력이 있든지 대단하든지 선하든지 착하든지 아름답든지 또는 탁월하든지 괜찮은 진선미. 사실 이것도 변함없는 가치이고 진리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에로스입니다.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에로스라는 사랑의 시작이 어느 순간 아가페로 변하지 아니하면은 변질됩니다. 결국은 속았다라고 말하고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떠나가야 되겠다고 헤어지자고 우기게 되는 이유가 에로스의 사랑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승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란 상대방의 진선미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민감한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 책임적인 반응, 긍휼의 반응,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건강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에로스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책임을 집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책임을 내가 져야지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 이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사랑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사랑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 뭐 사랑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예뻐지고. 근데 여기에서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은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랑은 자원적이고 이 사랑은 기쁨이 충만한 사랑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을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진정한 그 사랑을 통한 그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607년, 1606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또 나중에 네덜란드 출신들도 건너온 사람들이 뉴욕이나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를 중심해서 도시를 만드는 최초의 타운이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에 최초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제임스타운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버지니아를 중심해서 시작되어진 이민자들, 이분들은 자존심이 있었고 귀족들 출신이고, 뭐 그러다가 유저지에, 아니 그 버지니아 건너와서 제임스타운을 건설하는데 인디언들과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144명이 1차 왔다가 104명만 남고, 그 다음에는 70명만 남고 죽고 싸우고 죽고 굶주림에 죽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은 부터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인디언들을 싸워서 이겨서 모래를 통해서 유리공장 만들고, 웨스트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와서 목화 농장을 만들어서 노예를 최초로 도입해가서 만들고, 그리고 산업도 그 담배 공장도 네덜란드 회사를 끼고 들어와서, 그래서 제임스타운이 건설이 되죠. 그런데 지금 어느 사람도 미국의 시작을 1607년, 1608년 제임스타운이 미국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다음에 건너왔던 플리머스라는 보스턴 근처에 있는 102명이 건너왔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분들이 정착해서 시작한 도시 플리머스를 미국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청교도들을 미국의 기초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임스타운은 약탈, 전쟁, 정복자의 이미지로 끝없이 원주민들, 인디언들과 싸워서 몰아내고 죽이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노예를 최초로 도입했던 그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 지금은 그 동네가 폐허가 되어 있고 윌리엄버그라는 옆에 동네로 기념 동네로 만들어 놓고 있을 뿐입니다. 돈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동치의 사람들, 교회도 지었고 학교도 세워주었지만은 모조리 다 돈에 대한 욕심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프리머스에 도착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그 땅에 도착해서 원주민들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총과 칼을 들고 오지 않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책을 갖고 왔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이나 바다에서 건너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동안에 11월 달 있다가 간신히 12월 달에 한 달 후에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들어왔지만은 우호적인 인디언 원주민들을 만나서 결국은 그분들을 통해서 옥수수 재배라든가 감자 재배라든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풍토병에 죽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결국은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절기의 시초가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또는 오순절 이런 모든 절기가 감사의 절기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터키를 요리하고 시작하는 이 절기는 바로 이 1620년, 21년에 건너왔었던 청교도 그분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했었던 감사절이 그것이 오늘의 시작이 됩니다. 돈을 품고 찾아왔었던 사람들과 사랑을 품고 찾아왔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삶이 다르죠. 우리가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채웁니다. 그걸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 속에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족이란 자족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충족이 되겠죠. 욕망의 어떤 해결이 되겠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허망함으로,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결핍을 채우고 내 욕망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줘서 기쁨을 누리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함께하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 속에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진정한 아가페를 그 아가페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갖기를 원한다고 이 기쁨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던져주는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 아니 기쁨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외로워요?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분노해요? 왜 상처를 받아요? 사랑한 사람이 다 나를 배신했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어요? 기다림기만 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로마서 5장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속에 사랑을 주신다고, 사랑을 물 붓듯이 주신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증언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플리머스에 도착했었던 그 분들 중에 대표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트라는 주지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분이 감사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함선을 타고 우리가 바다를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람 속에서 돛배가 부러졌는데도 좌초되지 않고 건너온 것도 감사합니다. 시속 2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로 두 달 가까이나 건너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돌아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것도 없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에 빠졌던 여자분들을 구출해낸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두 가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의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위대한 씨앗으로 심겨지고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 뺏기지 않게 해 주세요. 한국의 어느 마늘밭에 돈 매덕이 숨겨져 있는 것도 봤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밭 속에다 감추어 두었는지. 근데 매덕을 숨겨놓아도 그 돈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보석함을 어느 논의 산 속에 숨겨놓아서 발견되기도 하고 바닷속에 빠져있는 거 건지기도 하지만은 보석은 보석 그대로고 진주는 진주, 돈은 돈 그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이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씨앗은 생명체니까. 무엇을 심을래요? 보석 아무리 심어놓아도 자식들 싸움 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이죠. 아니, 그것을 감사라고 하죠. 감사란 유전이잖아요. 인격이고 그리고 믿음이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잘하니?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있거든요. 보석함을 수백 개를 땅속에 묻어놓아도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일 뿐입니다.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죠. 십자가에 그 끔찍스러운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기쁨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은 너희들이 통곡할 거야, 애곡할 거야, 슬퍼할 거야. 하지만 잠시 후면은 세상이 애곡하고 세상이 슬퍼하고 너희들은 기뻐할 거야. 똑바로 알고 있으라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라고. 이 기쁨이란 감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당하는 고통,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죠, 고난이란.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 고난을 바라보십니다. 아니,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십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왜요? 그 고난은 반드시 부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제자들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고난이 부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유를 하죠. 임신한 엄마가, 어머니가, 산모가 그 출산의 고통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온몸이 찢어지고 고통을,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아이를 생명에 출산한 이후에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 엄마는 없다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 자식 바라보면서 끔찍했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악몽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아, 난 괴로워서 못 살아 다시는 아예 안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오히려 가지려고 할걸요? 왜? 출산의 고통보다가 생명의 출산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생명의 탄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면제받고 싶고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안 겪고 싶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는 고난 속으로 달려가고 계십니다. 십자가 속에 뛰어들고 계십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 고난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부활의 영광이란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 그놈들 속 썩일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걱정 끼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은 이놈 막 뭐 때리고 싶을 정도가 아니고 뭐 미울 때도 있고 그래요. 내 몸으로 그 뼈가 으스러지게 할 만큼 태어나게 해서 그 기쁨을 갖게 했던 자식마저도 때로는 우리에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을 줄 때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그래서 연약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갖고 계신 생명 아니 원래 그분의 생명은 완전하신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완전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이 기쁨이란 영원한 영생을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 부활로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스러운 생명이라고 이런 기쁨이 구원을 얻은 게 이런 기쁨이 어디 있느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봐요 잠깐 너무도 감동스러운 영상인데 1분짜리니까 몽골에서 들었던 이야기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제가 봤던 거하고 조금 다른 걸 올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가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도 고통스럽게 낳아가지고 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을 안 물리게 합니다. 힘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 태어난 아기 낙타 새끼가 쓰러지죠. 근데 그 낙타 새끼를 처제를 물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마두금이라는 연주입니다. 그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듣는 이 낙타, 어미 낙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방울방울 떨어져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낙타 새끼가 와서 어미 젖을 빠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 새끼가 일어서게 되는 낙타의 눈물, 여러 영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래요. 아, 너무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인위적인 방법 아니냐고. 심지어 동물 학대하는 거 아니냐고. 힘들어서 낙타 어미가 고통스러워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럼 낙타 새끼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마두금을 연주하면은 그 어미 낙타가 마음이 변화, 감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자주 느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부담을 안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 맞고, 누군가가 저한테 도움을 줄 때도 부담이 안 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유명한 옛날 한경직 목사님이,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교인들한테 좀 대화 좀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만 얻어먹으라고. 나중에 사주면 더 좋지만 부담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때로는 부담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지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억지로 인위적으로 뭐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상적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남아있는 게 뭐죠? 부담이 크게 되는 도움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헌금이라는 것이 돈이 될 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 헌금이 예물이 되고 감사가 될 때는 기쁨이 됩니다. 향유가 돈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깝기 짝이 없고, 그러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때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데, 예수님한테 그게 굉장히 부담이었을 텐데, 그러지 마, 나 1불짜리면 돼. 300불짜리, 3000불짜리, 3만불짜리가 뭐야. 나 그거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으셔요. 부담스러웠는데. 그리고 말씀하세요. 기념하라고.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가룟유다에게는 도적이라고 그랬죠. 핑계대지 말라고 그랬죠. 절기의 의미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은 그 돈이 예물로 바뀌어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기억하고 있죠. 아, 그래, 기뻐해야지 라는 거. 자, 결론을 빨리 드릴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 14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기쁨은 첫째는 사랑의 기쁨이었고, 그것은 감사였고,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그의 기쁨은 고난을 통한 부활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해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러는 말인데 때로는 부담을 가지라는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이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은 천국에 대한 기쁨입니다. 나 이제 천국에 가 기쁘다고 그 유명한 천상병의 그 시가 있죠. 내 인생 끝나는 소풍이 끝나는 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귀천이라고 여행하기 전날에 갖고 있는 그 기쁨 기대감과 설레임 어딘가에 떠나고 싶은 사람의 준비함 모든 준비한 가방을 이제 들고 일어섰을 때의 설레임 기쁨 예수님은 그 기쁨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기쁨으로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나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갈 곳이 내게 원래 있었던 곳이고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할 거야. 어떤 분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모두가 울어요. 근데 한 분은 돌아가시는 그분이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아 울지 마. 울지 마. 진짜로 그런 이야기들이 월간 목회 여러 임상 목회를 하셨던 그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글 속에 나와요.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얘들아 울지 마. 지금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려고 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내가 죽음 직전에 거짓말 하겠어요? 과장하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난 아버지 집으로 가. 이게 기뻐. 난 너무 기쁘다고 원래 오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갔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살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기쁨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곳으로 오게 될 것이고 가게 될 것이니까. 왜 기뻐해요? 왜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제주도에 우리 송철 집사는 제주도 출신이지만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22가지를 쉰다고 그래요. 하나는 물숨을 쉬고 또 하나는 숨비라는 숨을 쉬는데 숨비라는 숨을 쉬는 것은 생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닥에 들어가서 해초, 뭐 조개, 뭐 홍삼, 뭐 멍게 이런 거 채취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참다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치 휘파람처럼 몰아내는 숨 하고 내뱉는 그 숨을 숨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숨비를 생명의 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생명의 숨, 나를 살리는 숨. 그런데 물숨이 있다고 그래요. 물숨. 참다가 이제 말 올려오려고 하는 직전에 보니까 떠나 바다 겉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큰 홍삼 같은 게 바다 홍삼 아주 값지게 보이는 어떤 굉장한 보물단지 같은 진주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꿀꺽하는 숨을 쉰다고 그러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물속에서 꿀꺽하는 착각으로 숨을 쉬는 것은 물을 들이키는 것이고 물을 들이켰다면 죽는 것입니다. 그 물숨, 착각하는 물숨, 나오기 직전에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한 번 더 저것만 따야지라고 했을 때 따고 나왔을 때 그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이 다른 해녀들 또는 따님들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얘야, 숨비만큼만 따야 돼.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숨비만큼만 따라고. 숨이 목까지 올라왔을 때는 올라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간 우리는 이 생을 떠나가게 됩니다. 겸손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하루하루 겸손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손에 올려놓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얼마나 남아있는 인생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남은 인생은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돌아갈 기쁨이 있는데 구천을 행하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고 황천길로 내려가는 억울한 인생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너무 불평하며 살지 마십시오. 불행해집니다. 너무 불만 터뜨리며 살지 마십시오.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Pray continually.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온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요?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말이야. 그래요.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남은 순간 더 감사하며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그 감사함으로 새로운 한 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